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여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아름답게 결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붙들어주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에 따라 두 달에 한 번씩 아름빛교회에서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짝수달 마지막 넷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새가족 수료식 아마 많이들 참여해 보셨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짓궂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한번 앞에 나오셔서 한마디씩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좀 짓궂은 목사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부탁드리냐면 아름빛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또 어떤 소감을 또 갖게 되셨는지 어떤 은혜를 좀 누리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름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득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어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나눔 속에 1번 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첫 스타트를 끊는 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오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튼 대부분 우리 수료식 때 1번에 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한 분 한 분 본인의 스토리를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있었어요.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된 성도님이셨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좀 많이 받으셨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믿음은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때로 이렇게 약간 전전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렇게 몸된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은혜에 대한 이 갈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던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아름빛교회에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되시고 또 추천을 받으셔서 아름빛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용기가 생겨서 이제 등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소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름빛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눈가에 제가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아름빛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로 쩌릿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뼈아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 여전히 성도님들께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고 계시구나. 제가 그 사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 교회가 많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니까 또 저는 저대로 제가 하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문구가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우리 새가족분들 저를 만나시면 처음 새가족 부실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이 땡땡땡 성도님께서 아름빛교회와 저를 만난 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빛교회와 저도 이 성도님과 이 가정을 만난 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이 위치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또 아름빛교회에 함께하게 되셨으니 그 모든 만남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셨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시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나 우리의 만남에 있어나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러그러한 목적과 이유와 의도가 있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이자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아름빛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 텐데 이곳에 아름빛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아름빛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하고도 아름다운 섭리를 함께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남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은 아주 웅장한 그리고 우리의 척추와 같은 신앙인의 척추와 같은 중요한 말씀으로 12장이 시작하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어떤 문구에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뒷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많이 외우는데요.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보답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름빛교회 성도님은 이 두절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것은 억지로나 강압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는 어그러져 있고 패역합니다. 악이 가득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말에 제가 색을 칠해드렸는데요. 대상이 되는 그 뭐라 할까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글을 받아 읽는 독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복된 삶은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교회 공동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도 받지만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와 풍성을 성도가 누리게 된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설교를 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쓴 문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의 삶은 든든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튼튼해진다. 정말로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로 참된 부요와 풍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자라가면 우리 아름빛교회는 더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순환 가운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장한 이야기를 꺼내놓은 다음에 놀랍게도 그 맥락에 따라 이제 어떠어떠한 교회됨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절 한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세 꼭지로 좀 요약해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위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첫 번째 꼭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서로를 진실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 공동체.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서로를 진실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볼 텐데요. 1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연습해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사랑을 빼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원래는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부족이 또 죄성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립니다. 그 사랑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모든 성도들을 부르세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삶을 살수록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기도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곳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때로 형제들끼리 만나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서로를 보면서 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매우 본성적이고 사실 삶을 떠받치는 토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그 사람은 아마 안타깝게도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의 존재의 어떤 깊은 심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사랑을 키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를 갖는 것도 역시 사랑으로 기인하게 하셨죠.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때때로 버겁지만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흠뻑 받고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 남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참으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시작.
어떤 사랑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또는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가고 그것을 터득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방향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따라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거짓이 없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이라는 말이 다른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였어요. 뭐 어떤 뜻이냐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겉과 속이 맞죠? 바깥과 안이 같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표리부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행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망이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어마어마하게 질책하셨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런 외식, 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속이는 어떤 위선, 어떤 거짓, 어떤 그런 욕망들을 들추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거두어져야 한다는 거죠.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순수하게 그 영혼을 헤아리는 마음이 진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어떤 사랑이 외식의 사랑, 외식이 아닌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12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제가 다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런 중요한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존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존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티메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티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이 돼요. 그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광과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 때 존귀라는 단어가 이 존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대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외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참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여정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서 배워가게 돼요. 사랑하는 법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으로 그게 넘어가서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적용해 가게 돼요. 여러분이 실천하게 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물꼬가 그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이 완벽할 순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다락방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도 여러 교회들을 이제 또 거쳐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교회이든 그게 다락방이든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의 이제까지의 만남 속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있다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도 김영윤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모든 게 쏙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서로 다르고 서로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캐릭터가 다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연습해가는 게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온당하다. 성경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분의 시집을 몇 권 갖고 있는데 왜 이분을 좋아하게 됐냐면 시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저희 성향과 좀 맞아서 그런지 몇 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시 중에 이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마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같아요. 성경과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아멘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근데 저는 이 시를 딱 이렇게 여기에 인용하고 문득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그저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잘 성장해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말씀으로 잘 먹이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잘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고삐를 이렇게 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하다가 때때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때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효과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순장님께서 순원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때로 순원들께서 순장님을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또 각종 봉사부서에서 다양하게 지금 봉사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본령입니다. 다른 기능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집중하는 영적 공동체.
주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집중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를 섬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섬기라. 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친교, 그런 교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다.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저 인간적인 감정과 즐거움을 나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매우 매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결국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순원들과 함께 10명 안팎으로 지금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요. 다락방은 모임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락방을 예배라고 호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높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냥 제가 좀 아픈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변잡기적인 얘기하고 아우 속 시원하다 이제 헤어지자 이거 안 됩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나누어지는 게 우리의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재밌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그런 류의 모임은 세상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순장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나눔을 하시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교제를 하시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락방 예배를 진행하시라. 부탁을 드리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성찰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다락방에 깊이 뿌리 내리시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칠해드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파란 글씨를. 우리가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냐 하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또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아내, 주부라면 또 그 역할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요즘 공교롭게도 가장들이 좀 아프시고 또 가장들께서 뭐 약간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시고 심지어 한 가정에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또 아내분께서 우리 엄마께서 또 몸이 좀 좋지 않으시고 막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와요.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 귀한 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또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격려와 지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된다. 성경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부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순장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순원, 우리 지체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 성경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띄워주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 그 다음입니다. 네. 네. 자막기가 가끔, 예,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멈추면 큰일 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속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 예, 놀랍게도 세상 속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심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하고 어둡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일상 속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명의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윗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께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악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반드시 악을 만나게 될 거다.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너희가 반드시 악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악을 악으로는 갚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부탁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시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은혜, 이 덕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름빛교회는 아름빛교회 자체,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보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증진시키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자께서도 이 본문을 끌어오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천명하신 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창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화목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더러는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파란 글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심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저 예수 믿고 우리 행복하고 우리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흩뿌리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대단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좀 이렇게 여유를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덧대 놓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파란 글씨를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벌받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기 평화롭게 지낸다는 이 평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강, 화평, 평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화목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단순히 이게 1대1의 관계가 다툼이 없다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넉넉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 평화, 그 에이레네를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도록 하십시오.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쉽게 적용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웃과 다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다툼이 물론 정말로 불의한 일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이라는 그 문구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드렸는데 누군가가 불의한 억압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 목소리를 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어떤 이익, 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발짝 물러나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든 일상 속에서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발짝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라면. 물론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내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김용윤 목사가 아내와 늘 다퉈요. 아니면 이웃집 사람들과 늘 다툽니다. 교육자들, 우리 순장님들과 늘 다퉈요. 제가 말하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목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싸우려고 해요. 그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너희 반발짝 물러나서 화평, 화해, 화목 도모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대목인데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 먼저 화목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법을 연습해라. 근데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이라는 게 물리적인 소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진짜 소금으로 오신, 진짜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럼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에서 이렇게 선을 도모하고 또 화목을 증진시키는 존재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사명을 받았다.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빛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님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진실한 사랑과 존중을 연습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일 때에든지 흩어질 때에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집중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주를 섬기듯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하루하루로 변화되게 하시고 평범치 않은 비범한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아름빛 교회로 믿음의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명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빛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더 연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가 또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름빛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서 살아갈까, 그것에 마음을 담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강하는 다락방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다락방과 모든 소그룹을 통해 이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뭐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화목을 확대하고 화목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서로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방향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내 아내와 내 자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귀한 순장님들, 성도님들, 귀한 교역자들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상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명의 공동체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세상 속에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보내셨사오니 그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을 증진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각 가정과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화평을 증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로 나오니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교회됨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일상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또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귀중한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